마태복음 70번 메시지. 재판받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장사되심. 이 메시지에서 우리는 마태복음 27장을 보기로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 이 장은 천국과 관련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실상 이 장은 천국과 많은 관련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천국에 대한 빛 가운데서 이 장을 읽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장을 적절하게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27장의 첫 구절은 이제라는 단어로 시작됩니다. 이 말은 한 가지 일이 완결되었고 이제 또 다른 일이 곧 발생되려고 한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우리는 27장을 단지 26장의 연속으로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영적인 의미에 있어서 27장은 26장과 많이 다릅니다. 26장이 지닌 영적 의미는 왕국을 위하는데 성공할 수 있는 생명을 계시하고 그렇지 못한 생명을 드러내는 데 있습니다. 27장의 영적 의미는 그것이 의와 관련 있다는 것입니다. 27장 19절에서 빌라도의 아내는 주 예수님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했고 24절에서 빌라도 자신도 그분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장에서 주 예수님은 매우 불의한 방법으로 취급당하셨습니다. 빌라도에게 재판받으심. 예수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지심. 1절과 2절은 주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긴 사람이 바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었음을 계시합니다. 빌라도는 유대 땅에 있는 로마의 행정장관, 곧 티베리우스 황제의 대리인이었습니다. 그가 주 예수님을 부당하게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넘겨주고 나서 오래지 않아 그의 통치는 돌연히 끝나버렸습니다. 그는 추방되었고 자살했습니다. 유대 종교인들은 악한 음모로 한 이방 정치가를 설득해서 주 예수님을 죽이는데 공모하게 했습니다. 유다의 말로. 3절부터 10절까지에서 우리는 유다의 말로를 읽을 수 있습니다. 젊었을 때 나는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한 기록이 유다의 말로를 언급하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곤란을 당했습니다. 나는 이 두 가지 일 사이의 관계를 볼 수 없었습니다. 1절과 2절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주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긴 것에 대해 말합니다. 그런 다음 3절은 유다가 스스로 목매어 죽은 것에 관해 말하기 시작합니다. 3절과 4절은 유다가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주며 말하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라고 말합니다. 그때 유다는 은 30을 성전에 던지고 떠난 다음 스스로 목매달았습니다. 대제사장들은 그 은들을 거두었고 그 은들은 피값이므로 성전 금고에 넣는 것이 합법적이지 않다는 것을 알고 나그네들을 위한 묘지를 사는 데 사용했습니다. 그들은 피값을 돌려받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들이 주 예수님께 행한 것은 유다의 행위보다 더 악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설명한 다음 마태는 11절에서 그리스도께서 빌라도에게 재판받으신 기록을 재개하고 있습니다. 마태가 유다의 말로에 대한 기록을 빌라도가 그리스도를 심판한 것에 대한 기록 속에 삽입한 것은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유다에 대한 기록은 의의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를 팔아넘긴 자조차도 결국에는 그분이 의로운 분이라는 것과 그분께 행해진 것이 전적으로 불의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의롭게 되고자 하여 은 30을 던져버렸는데 이는 그의 양심이 그 은들을 갖고 있는 것을 허락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이 의입니다. 유다가 돈을 되돌려 주었을 때 그 종교 지도자들은 이렇게 말한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데 이 돈, 곧 피값을 쓸 수 없다. 차라리 나그네들을 묻기 위해 한 구획의 토지를 사는 게 더 낫다. 이것은 심지어 종교 지도자들조차도 형식적인 의의를 갖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이같이 여기에서의 관념은 의의의 관념인 것입니다. 천국은 의 위에 세워집니다. 5장 10절에서 주님은 의를 인하여 핍박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고 말씀하셨고 5장 20절에서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6장 33절에서 주님은 먼저 왕국과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구절들은 의가 왕국과 관련이 있으며 왕국은 의 위에 세워진다는 것을 계시해 줍니다. 만일 우리가 이 17장의 깊은 속으로 들어가려면 이에 관해 분명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당시에 유대인들에게는 그분을 재판하거나 판결을 내릴 합법적인 권리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어떤 일들에 관해 주 예수님을 염탐할 수는 있었지만 그들에게는 누구도 재판할 행정적인 지위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단지 하나의 종교 단체였을 뿐 행정은 그들의 통제 아래 있지 않았습니다. 유대인 공회는 통치 권한이 없었으므로 공정함과 불공정함, 의나 불의에 관해 판결을 선언할 수 없었습니다. 공회는 오직 종교적인 의견을 표명할 수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님에 대한 실질적인 재판은 26장 아닌 27장에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빌라도 앞에 서신 예수.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답변하실 때 자신이 유대인들의 왕임을 시인하셨습니다. 그러나 유대인 지도자들의 호소에는 아무 답변도 안 하셨습니다.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는 그리스도를 재판할 지위가 있었습니다. 원칙적으로 그는 의에 따라 그분을 재판했어야 했습니다. 천국은 의 위에 기초하고 있지만 27장은 세상 나라가 절대적으로 불의하다는 것을 계시합니다. 이 장은 의와 불의의 대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땅에 속한 정부, 곧 이 세상 왕국은 불의하나 천국은 의롭습니다. 주 예수님은 빌라도 앞에 유일한 의인으로 서 계셨지만 불의한 세상 정부에 의해 사형 선고를 받으셨습니다. 이 선고는 불의했습니다. 사실 그분은 하나님께 사형 선고를 받은 것입니다. 이 선고야말로 의로웠습니다. 여기 27장에서의 관념은 잠옷 깊은 것입니다. 26장에서 우리는 왕국을 위하는 데 성공할 수 있는 생명과 성공할 수 없는 생명의 대조를 보았습니다. 이제 27장에서는 의와 불의의 대조를 봅니다. 27장의 의인은 세상 왕국과 천국의 대조를 보여준다는 데 있습니다. 세상 왕국 편에는 불의가 있지만 천국 편에는 의의가 있습니다. 한편으로 예수님은 불의 안에서 십자가에 죽어야 한다는 선고를 받으셨고 다른 한편으로 그분은 의 안에서 사형 선고를 받으셨습니다. 올바르면서도 그릇되게 그분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분은 불의한 세상 정부에 의해 그릇되게 판결받으셨습니다. 그분은 그분을 팔아넘긴 자까지도 증거했듯이 의롭고 무죄하셨습니다. 빌라도 역시 그리스도가 의로운 분이심을 증거했고 자기는 어떤 불의에도 연루되기를 원치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손을 씻기까지 했습니다. 이제 곧 보겠지만 주님은 올바르게 판결받으셨는데 이는 의로우신 하나님이 그분께 사형 언도를 내리셨기 때문입니다. 이같이 27장은 불의와 의에 관한 장입니다. 이 대조는 세상 왕국이 서 있을 수 없음을 암시합니다. 그것이 서 있을 수 없는 이유는 의 위에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천국과 하나님의 왕국은 전적으로 의롭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의 위에 건축됩니다. 이 세상 왕국 정부의 불의함 때문에 그리스도께서는 그릇되게 사형 선고를 받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의로운 하나님에 의해 바르게 사형 선고를 받으신 것입니다. 이같이 이 장은 세상 정부의 불의를 폭로하고 하나님의 정부의 의의를 밝히고 있습니다. 로마법에 따르면 공회는 그리스도를 체포하는 데 있어서 불법을 행한 것입니다. 만일 빌라도가 공정했다면 공휴의 그러한 행동을 중단시켰을 것이고 이렇게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너희는 단지 하나의 종교단체일 뿐이므로 이런 일을 할 권리가 없다. 너희는 사람을 체포해서 재판할 수 없다. 이것은 불법이다. 빌라도는 불의했고 두려워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지 못했습니다. 빌라도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두려워했으므로 매우 엄한 로마법에 반하는 행동을 했습니다. 로마 제국은 그 법률로 유명합니다. 그러나 비록 그 법은 엄했을지라도 그 법의 시행력은 미약했습니다. 빌라도는 유다만큼도 의롭지 않았습니다. 주 예수님을 팔아넘긴 자가 자기는 무죄한 피를 팔았다고 말할 수 있는 정도였다면 나라의 통치자는 그보다 더 의로워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라도는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나는 이 의인의 피에 대하여 무죄하다고만 말했습니다. 이것은 소심하고 무책임하게 물러서는 것이었습니다. 26절은 이에 그가 바라바를 저희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어둡고 부정한 정치를 철저히 폭로한 것입니다. 이 부정은 이사야 53장 5절과 8절을 성취했습니다. 예수께서 빌라도 앞에 서 계셨을 때 빌라도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말하되 저 의인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을 인하여 애를 많이 썼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꿈은 하나님의 조건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빌라도의 아내는 그가 이 불의한 일에 연루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빌라도 역시 자기 양심에 따라 예수님이 의롭다는 것과 유대인들이 그분을 체포하는 데 있어서 불의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또한 이 의로운 사람을 풀어주어야 한다는 것도 알았지만 그렇게 하기를 두려워했습니다. 무리들이 원하는 죄수 하나를 풀어주는 명절의 전례에 따라 빌라도가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고 묻자 그들은 바라바로서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바라바는 가장 죄가 중한 죄수였습니다. 의심할 바 없이 빌라도는 예수님을 풀어주고 바라바는 가두어 놓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를 원했습니다. 빌라도는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너희는 나에게 가장 죄가 중한 죄수는 풀어주고 무죄한 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기를 청하는구나. 23절은 그러나 그가 말하되 어찌미뇨 그가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저희가 더욱 소리질러 말하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빌라도는 군중들의 소리에 압도되었습니다. 그는 자기 양심을 달래려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말하되 나는 이 의인의 피에 대하여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고 했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그의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빌라도는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님을 채찍질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었습니다. 이 어떠한 불의에 대한 그림입니까? 유대인의 사형 형벌은 돌로 쳐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은 이방인의 행습으로서 노예와 흉악범만을 처형하기 위해 로마인이 채택한 방법이었습니다. 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은 구약을 이루는 것일 뿐 아니라 자신이 죽는 방법에 관한 주님 자신의 방법을 이루는 것이기도 한데 그것은 돌로 쳐 죽이는 것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에 의해 십자가에 못 박히심, 로마 병정들에게 조롱당하심. 27절부터 32절까지는 주 예수님이 어떻게 이방 병정들에게 조롱받으셨는가를 보여줍니다. 그들은 그분의 옷을 벗기고 자색 옷을 입혔습니다. 29절은 가시 면류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말하되 유대인의 왕 만세 하며라고 말합니다. 가시는 저주의 상징입니다. 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저주가 되셨습니다. 주님께 침을 뱉고 그분의 머리를 치고 희롱을 당한 후에 그들은 자색옷을 벗기고 도로 그분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갔습니다. 여기서 주님은 우리의 죄들을 위해 희생되신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마치 한 마리 양처럼 도살자에게 끌려가셨는데 이는 이사야 53장 7절과 8절을 성취하는 것이었습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이 억지로 그분의 십자가를 지게 됨. 32절은 그들이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 가게 하였더라고 말합니다. 구레네는 그리스의 식민 도시로서 북아프리카에 있는 구레나이카의 수도였습니다. 시몬은 구레네 유대인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골고다의 이르심. 34절부터 44절까지는 주님이 어떻게 사람에게 조롱당하시고 죽으셨는지를 보여줍니다. 33절은 골고다 곧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라고 말합니다. 골고다는 해골을 의미하는 히브리 명칭입니다. 그것에 해당되는 라틴어는 칼바리아인데 갈보리라는 말로 영어화되었습니다. 그것은 죽은 사람의 해골들이 있는 장소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해골을 의미합니다. 쓸개탄 포도주가 주어짐. 34절은 그들이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아니하시더라고 말합니다. 쓸개를 혼합한 포도주는 감각을 무디게 하는 것으로 제조된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맞추드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그 쓴 잔을 남김없이 마시고자 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심. 35절은 저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의 옷을 제비뽑아 나누고 라고 말합니다. 주님은 죄인들에게 철저하게 약탈당하셨는데 이는 시편 22편 18절을 성취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건 역시 로마 정치의 어둠을 폭로하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패를 붙임. 비록 유대인 지도자들은 주 예수님을 그들의 왕이 아닌 것으로 거절했지만 그들이 그분의 머리 위에 유대인의 왕이라는 주패를 붙인 것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었습니다. 그분의 양편에 있는 두 강도. 38절은 이때에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이사야 53장 9절을 성취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모욕과 조롱을 받으심. 39절과 40절은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말하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광야에서 있었던 마귀의 유혹이 반복된 것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도 그분을 조롱하며 말했습니다.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를 구원할 수 없도다. 저가 이스라엘 왕이라니 당장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만일 그분이 자신을 구원하실 수 있으셨다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이 그분을 욕함.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심지어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까지도 다른 이들처럼 그분을 욕했습니다. 27장 1절부터 44절까지에서 우리는 불의한 사람이 의로운 분에게 행한 말을 봅니다. 그분은 조롱당하셨고 맞으셨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빌라도와 모든 조롱하는 자들과 핍박하는 자들은 불의했습니다. 심지어 로마 제국의 군병들도 불의했습니다. 만일 그들 중 누가 의로웠다면 그들은 주 예수님께 아무 짓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이 이 의로운 분에게 어떤 짓을 행했다는 사실은 그들이 불의하다는 것을 입증합니다. 하나님에 의해 심판받으심, 하나님에 의해 버림받으심. 비록 사람은 불의했지만 45절을 시작으로 하여 하나님은 의로운 방법으로 개입하셨습니다. 이 구절은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라고 말합니다. 제6시는 우리 시간으로 정오 12시이고 9시는 오후 3시입니다. 주님은 제3시, 즉 오전 9시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분은 십자가 위에서 6시간 동안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처음 3시간 동안 그분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사람들에게 핍박받으셨고 마지막 3시간 동안에는 우리의 구속을 성취하기 위해 하나님에게 심판받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을 우리 죄를 위해 대신 고난받는 대속물로 여기시는 것은 바로 이 시간 동안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어두움이 온 땅에 임했는데 이는 우리 죄와 죄들과 모든 소극적인 것들이 거기서 처리되었고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인해 그분을 버리셨기 때문입니다. 45절의 때까지 사람들은 그들이 할 일을 다 했습니다. 그들은 가능한 모든 것을 다 행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힌 이 구주를 심판하셨고 그분을 버리셨습니다. 46절은 제9시 즈음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외치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것은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십자가 위에서 그리스도를 버리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죄인들을 대신하셨고 우리 죄들을 담당하셨고 우리를 위해 죄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사복음서에 따르면 주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 정확히 6시간 동안 달리셨습니다. 처음 3시간 동안 사람들은 그분께 온갖 불의한 짓을 행했습니다. 그들은 그분을 핍박하고 조롱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처음 3시간 동안 주님은 사람의 불의한 처분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제6시 곧 정오 12시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셨고 제9시 곧 오후 3시까지 온 땅에 어두움이 덮였습니다. 이 어두움은 하나님의 행하신 것입니다. 이 어두움 가운데서 주님은 46절에 인용된 말씀들을 외치셨습니다. 주께서 사람의 핍박을 받고 계실 때에는 하나님이 그분과 함께 계셨으므로 그분은 하나님의 임재를 누렸습니다. 그러나 처음 3시간이 끝났을 때 하나님이 그분을 버리셨으므로 어두움이 임했습니다. 이것을 견딜 수 없으셨기 때문에 그분은 크게 소리치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미 지적한 것처럼 그분은 우리의 죄들을 짊어지신 우리의 대속물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분을 버리셨습니다. 이사야 53장은 바로 이 때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들을 그분 위에 두셨던 때임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정오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의로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들을 이 대속물 위에 올려놓으셨고 우리의 죄들을 위해 그분을 의롭게 심판하셨습니다. 이 시간 동안 그분은 거기 십자가 위에 있는 하나의 죄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분을 버리신 것입니다. 심지어 그분은 죄가 되셨습니다. 한편으로 주님은 우리의 죄들을 담당하셨고 다른 한편으로 그분은 우리를 위해 죄가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분을 심판하셨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의의 문제였습니다. 그분의 목마름을 해소하도록 신 포도주를 줌으로써 그분을 조롱함. 그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이 끝날 때가 다 되어 가는데도 여전히 사람들은 그분의 목마름을 해소하도록 신 포도주를 줌으로써 그분을 조롱했습니다. 영을 떠나게 하심. 50절은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을 떠나게 하시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그분의 영을 버리는 것인데 주님께서 자진해서 그분의 생명을 내어주셨음을 가리킵니다. 주 예수님은 죽임을 당하신 것이 아니라 기꺼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분은 자신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 주셨고 죽으셨습니다. 그분의 죽으심의 결과. 성수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짐. 51절부터 56절까지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결과를 계시합니다. 51절은 그런데 보라,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분리가 폐해졌음을 상징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취하신 죄의 육신이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입니다. 위로부터 아래까지라는 말은 휘장의 찢어짐이 하나님께서 위에서 행하신 것임을 가리킵니다. 죄가 심판받았고 죄의 육신이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분리는 재해졌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우리에게 열려졌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주님의 죽으심의 결과입니까? 그분의 죽으심은 순교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구속의 행동이었습니다. 땅이 흔들리고 바위들이 갈라짐. 51절은 또한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라고 말합니다. 땅이 흔들린 것은 사탄의 배역의 기초가 흔들렸음을 상징하고 바위가 갈라진 것은 사탄의 땅에 속한 왕국의 요새들이 부서졌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할렐루야! 주의 죽으심은 휘장을 찢었고 사탄의 배역의 기반을 뒤흔들었고 사탄의 왕국의 요새들을 부서뜨렸습니다. 이 어떠한 죽음입니까? 그분의 죽으심을 인해 주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의가 완전히 만족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그처럼 영향력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무덤이 열리고 많은 성도들의 몸이 일어남. 52절과 53절은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들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고 말합니다. 무덤들이 열린 것은 사망과 음부의 권세가 정복되고 굴복되었음을 상징하고 성도들의 몸이 일으켜진 것은 그리스도의 죽음에 해방시키는 능력을 상징합니다. 53절은 그들이 그분의 부활 후에 무덤에서 나와 거룩한 성으로 들어갔으며 많은 사람에게 나타났다고 말합니다. 예표론에서 수확의 첫 열매들은 한 줄기의 밀이 아니라 한 단의 밀인데 그것은 부활하신 그리스도뿐 아니라 여기서 계시던 대로 그분의 부활 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켜진 성도들도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 성도들이 많은 사람에게 보인 후에 어디로 갔는지 우리는 추적할 길이 없습니다. 로마인 백부장과 파수꾼들은 그리스도의 죽음에서 발생된 것을 보았을 때 예수님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증거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 등을 포함한 많은 여자들과 다른 사람들도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을 목격했습니다. 한 부자에 의해 장사되심. 57절부터 66절까지는 주 예수님이 한 부자에 의해 장사되었음을 계시합니다. 주 예수님은 깨끗한 세마포로 쌓여져 새 무덤 안에 두어졌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해 앉아서 장사에 입회했습니다. 이런 류의 장사는 이사야 53장 9절을 성취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 의로운 분은 참으로 그렇게 장사되기에 합당하셨습니다. 주 예수님이 장사되신 다음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빌라도에게 가서 제3일까지 무덤을 지켜달라고 청했습니다. 65절과 66절은 빌라도가 말하되 너희에게 파수꾼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하라. 하거늘 저희가 파수꾼과 함께 가서 돌을 인봉하고 무덤을 굳게 하니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대적하는 유대 지도자들에 의해 소극적인 예방책으로 강구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국 주님의 부활에 대한 유력하고 적극적인 증거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한 인봉이 없었다면 그리스도의 부활은 의미 있는 것이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